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올림픽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던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북한 측의 연습 일정과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훈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례대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을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는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특사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돼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예술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은 160명으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며 실무 협의와 사전 점검을 위해서 한국 대표단이 22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키로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실무 접촉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첫 공연은 한국 가수들이 대중가요 중심으로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북한 가수들과 협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가수 윤상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서와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중국이 성공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올라있다며 역사가 이를 증명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측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를 다졌습니다. 전인대는 앞서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승자는 없다며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개자식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어제 라멜라에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정착민들이 그들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땅에 집을 짓는다고 그와 그의 가족도 정착민이라며 프리드먼 대사와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프리드먼 대사는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습니다. 프리드먼 대사는 아바스 수반의 발언이 반유대주의인지 아니면 정치적 담론인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아바스 수반의 발언은 터무니없고 도움이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 정부는 민생과 평화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업체인 우버가 북미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18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이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인 49살 여성을 치었고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미국 간 반관 반민 대화는 미국 정부와 관련이 없는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한 데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핀란드에서 미국 전직 대사와 북한 외무성 관리 등이 참석한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화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is meeting.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핀란드에서 미국, 한국, 북한 3자 간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탐색적 성격을 갖는지 또 현지에서 미북 당국자 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민간 차원의 트랙2 회동은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국무부가 해당 대화에 참석했던 전직 관리 등 미국 측 대표들로부터 따로 브리핑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토마스 하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미 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한국 측은 대사 출신 전직 외교부 관리와 군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에 대화 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화 제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미국 전직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미국 진보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용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I do think that one way that the North Koreans could potentially use diplomacy against us is to try to draw out diplomacy.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the ICBM clock is working against us. We have to be able to move forward. What kinds of things they need to have in place in the event that they do achieve an ICBM capability?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very many chances at this. And I think if it goes badly, then I think we are on a trajectory that is much more anxiety.
또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중단과 핵 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이 그 예입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 discussion of incentives yet. I don't believe the I don't believe it's going to be just the removal of sanctions is going to be enough. And I don't believe a general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 내 협상을 주도할 만한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정부를 떠났다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am more concerned by is there aren't a lot of people in the government that have had experience. There's nothing like experience. And it doesn't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고 한국은 그 역할을 해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 이란 핵 합의를 실제로 파기한다면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협상 의지를 저지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춘 국제사회가 미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북 정상회담이 특별한 환경에서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 정상회담 개최가 최고위 수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톱다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은 통상 실무관리들과 강요급 수준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최종 단계로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전 행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준비에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모든 절차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준비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극도로 폐쇄적인 정권인데다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행정부 관리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과거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줄곧 위반한 예측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회담 준비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매우 짧은 것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다는 것 말고는 어느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게 없는 상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실무 또는 고위급 수준에서 몇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게 될 겁니다. 시기와 장소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비핵화 문제만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의지만 확인된 상황이어서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말한 대로 회담 결정이 톱다운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행도 통상적인 과정을 거꾸로 밟게 되는 겁니다. 가령 핵시설 동결과 사찰을 어떻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조율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스타일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와는 다른 발언이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아시아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회담 준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고 A, B, C 안을 전달해도 정작 회담장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출적인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준비의 가장 큰 복병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의견 조율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양자 또는 3자 간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건 미북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북한의 최강일 외무성 국장과 미국과 한국의 전직 정부 관리들이 만나는 것도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특히 북한과 핀란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석방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은 또 북한 측에서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과 남북한 관계자들의 접촉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이 다음 달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북은 오늘 실무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은 20일 가수 조용필 씨와 윤도현 씨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또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의 가수가 포함됩니다.
박형일 통일부 국장에 따르면 160여 명에는 지원 인원과 기자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나흘간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공연과 관련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술단 이동 경로는 서해 항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은 한국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선곡 등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상 대표는 밝혔습니다.
선곡에 관한 부분도 오늘 사실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가하는 아티스트들의 성향에서 또 그들이 원하는 곡과 우리가 원하는 곡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꼭 정치적인 걸 떠나서 잘 모르는 노래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건 무리 없이 지금 남은 일정 동안 충분히 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와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 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습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공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매우 중요한 외교적 관여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대립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못될 경우 미한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 주재한 버시바우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개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would be more optimistic if the North Koreans made these positions clear in their own words.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것, 또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건 상당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당국자들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의 만남이 비교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전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적대국 정상을 만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Well, I'm not aware of any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지금 단계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문을 연 키신저 모델을 반드시 북한 문제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회담 준비는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이 같은 목표를 갖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없는 불편한 회동에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실무자 간 사전 협상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확실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북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 fear that a failure of the summit, particularly if it's seen as based on
북한이 말한 비핵화 관련 약속을 오해한 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미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직전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돌던 때보다 더 안 좋을 겁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고 성사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외교적 실패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 대북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 CIA의 역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Both in Europe and in Asia, recognize that Pompeo is a familiar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폼페오는 CIA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협상에 있어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국무부 수장으로서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데 문제는 폼페오가 이끌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 때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런 빠른 변화가 이뤄져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폼페오에 대한 인준을 마칠 겁니다. 그럼 폼페오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리 윤곽을 그려놔야 합니다.
폼페오 국장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행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경 노선으로 기울까요?
I'm not worried at this point of any major shift in toward a more hawkish.
현재로서는 매파 성향으로 크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폼페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체적 전략에 있어서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거의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게 최대 압박과 외교적 관여였고 지금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경파인 폼페오 국장이 국무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매파 중심으로 돌아간다든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Well, indeed, we not only need an ambassador in South Korea as quickly as possible, but
주한미국 대사가 시급하게 지명돼야 하는 것만큼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도 급합니다. 사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전문가 발탁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빨리 선발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시간과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더 보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한 것에 매우 고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readiness to accept the invitation to a summit by May represents another potential breakthrough towards a diplomatic.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초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유럽 외교이사회 오찬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매우 고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4월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신뢰와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유럽연합의 모든 노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같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모게리니 대표는 대북 압박이 그 자체로서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objective has always been is and continues to be to help open the political path for a peaceful negotiated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통로가 열리도록 계속 돕는 것이 유럽연합의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셈법을 바꿔 대화에 나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his remains our shared goal. It is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very much hope to make the most of this momentum.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목표라며 지금 마련된 전기를 최대한 활용해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도 자국 외교 공관에 대한 임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 공식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거두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 공관의 불법 임대 활동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6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개의 유엔 회원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문가 패널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건의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 소유한 부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나라들에서 북한이 외교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임대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북한이 외교 공간을 주류 밀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주류 판매와는 다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의 사업체에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공관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유일한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올해 1월 여전히 북한 대사 공관에 대한 임대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사업체는 자신들이 임대한 공관 부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40개월의 임대료를 유예받았으며 아직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임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리아 외무부는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이용과 관련해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특정 회사의 기존 계약이나 경제적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 같은 임대 행위가 불가리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부지가 숙박시설로 운영되어 온 독일 역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 호스텔을 운영하는 회사 등에 이 같은 행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0일 북한 대사관은 부지를 임대 중인 두 개의 회사와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약 한 달 뒤인 9월 30일까지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이 계약 파기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을 위협하면서 현재 독일 중앙세관국이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여전히 임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두 개의 회사가 각각 2001년과 2011년부터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했고 이후 이들 회사들이 최소 27개 개인과 기관에 해당 부지를 재임대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이어 이 중 한 개 회사는 매월 4만 6천 달러를 월 임대료로 지불했지만 지난해 4월 10일 이후 모든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관을 비워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부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임대와 재임대 계약은 파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임대 행위 근절에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인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수도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입주했던 9개 기업 중 8개가 임대 계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된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해 북한 대사관 측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외교 공관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고 입주 기업들에도 관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커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커너웨이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 또한 거론돼야 하며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커너웨이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발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The main guy that brought this to our attention obviously is the young man who escaped from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이라는 인물과 그의 이야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은둔의 왕국인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자국민들을 억압해 왔죠. 또 감춰진 수용소 네 번째 보고서와 지난해 발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범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고 미국 내에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It is. It was on purpose. If you just say the Hidden Gulag 4 report or the inquiry on crimes against humanity.
그렇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언급하는 것은 사실 무미건조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을 골라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가 집중적으로 묘사됐는데요.
In American society, women have a special place. And the fact that these women are so horribly mistreated and so horribly treated.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끔찍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의 대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수용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잔혹함을 생생히 묘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김정은이 얼마나 끔찍한지 세상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We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always important. Just because of the, you know, Christ teaches us to treat.
인권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배제해선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인지 뒷받침해주는 또 한 부분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 독재 정권 아래서 그대로 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권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 아닌가요?
These prison camps can be closed and these political prisoners released as we call for back into society.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굳이 자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억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서도 수감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이 약속되면 인권 개선은 한계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We've talked to North Korea for a lot in a long time, and I don't think Secretary Tillerson is willing to. Is all that interested in talking?
미국은 북한과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위해 대화해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과 단순히 대화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실제로 뭔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수용소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수감자들을 사회로 되돌려보내고 억압을 중단하는 겁니다. 북한이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훌륭한 선의의 노력이 될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Yes. You know, if Kim Jong-un were serious, this is an easy good faith effort.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정말 대화에 진지하다면 인권 개선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상당히 쉬운 선의의 노력입니다. 대화에서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신뢰 또한 얻을 수 있고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할 때 북한에 억류돼 있는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된 미국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But we don't know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and I don't know that there aren't efforts afoot right now to get those other folks out.
뒤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세 명의 미국인 개개인에 관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북한에 어떻게 갔고 북한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등. 이 모든 배경들이 결합된 정보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데 저로선 아는 바가 없어 논평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에 대해 배려심이 있고 예의 바른 인물이며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묘사했는데요.
I have not had any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gentleman at all, so I have no way of coming to an independent conclusion.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은 인물입니다. 이런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자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지도자를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말한 것처럼 극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얀마와 짐바브웨처럼 북한에도 추가 제재를 가해 인권 개선 압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f we knew individuals to sanction, that's the way we sanction other individuals in other countries. Then yes.
제재를 부과할 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수용소 총 지휘관 등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개인들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재는 보통 개인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은 거의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 차원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지만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커너웨이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예정대로 5월 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세세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코헨 전 차관보는 13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는 대화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수용소 폐쇄에 대한 검증과 감시 허용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시설 사찰만큼이나 북한 내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코헨 전 차관보는 북한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반응한다면서 인권 문제를 적용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코헨 전 차관보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화 제의를 수락한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Well, first of all, we don't know when that meeting will take place or where it will take place.
우선 언제 어디서 이 두 사람이 만날지 또 어떤 의제에 대해서 대화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화하는 게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대화 제의를 하면서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 즉 김정은 자신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It's not entirely clear what is meant by denuclearization.
우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정확히 어느 수준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치가 않거든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건지 말이죠. 향후 계획된 미북 회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비핵화가 뭔지 꼭 짚어봐야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을 개방시켜서 인권 유린에 대한 내부 정보를 끄집어내고 변화를 도모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북 관계가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북 대화에서 당연히 이 사안이 논의되겠죠?
Well, I would imagine that it's going to be hard for Mr. Trump and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주 앉는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는 반드시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서 처리돼야 할 겁니다.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석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스웨덴 정부가 미국인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북미 대화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사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좀 더 바람직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때를 보면 가족들이 만나는 기간 돈이 오가고 북한은 감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재회하는 가족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또 민감한 부분인 북한 정보 수집 허용 문제가 논의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겁니다. 인권기구 담당자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대북 원조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확실히 돌아가고 있는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위한 검증과 감시 역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다루기가 참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Koreans do actually respond if they want something.
북한은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반응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비어 사건은 좋은 예가 아니지만 이전 미국인 억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심각하고 정교하게 다뤄야 합니다.
노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미북 대화가 예정대로 성사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사안들이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살고 있는 20대 난민 청년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의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스틴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동남아 국가 라오스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탈북 난민입니다. 저스틴 씨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어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내 식구가 굶지 않도록 뭐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저스틴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6살이었던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첫 번째 탈북을 시도합니다.
2004년 겨울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자폐해서 북송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엄마가 그때 제가 껑 팔아서 모은 돈, 북한 돈 만 원 주면서 시장에, 충진 시장에 가서 그런 재료들 사오라고요. 쌀이랑 기름이랑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충진에 가는데 뭐 시장 반기에 뭐 쌀 한 키로, 기름 한 키로, 고추 50g.
중국으로 건너간 아버지가 강제 북송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역 감옥으로 이송될 경우로 생각해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을 미리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 타자 그러다가 그러다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빈손을 가자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죽을 수는 있었던 진짜 그때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빈손을 받았게.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중국에나 가서 친척집에다 이렇게 도움이 오고 해가지고 뭐 중국 돈은 뭐 100원이라도 뭐 돈 받아가지고 가서 하고
어머니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에 돈을 꿀 생각으로 청진에서 기차를 타 국경에 이르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씨는 북한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다 체포됐고 집결소에서 석 달 동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뇌물을 써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송됐고 집과 집결소를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감자를 훔치다 들통난 것이 제 탈북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옥 가게 됐거든요. 감자 훔쳤다고. 근데 제 동창생이 보고서 그 여자애가 보고서 그 농장가나 당비서라고요. 당비서가 진짜 리얼 카미네스트. 네, 거기다가 꽃사지를 해가지고 그래. 그 시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 앞에다 셔놓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덕질도 하고 아주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막 그러네. 좀 그런 하더라고. 그래. 전 그때 울지 않고 뭐 누깔 내 깔지 않고 그 죄는 아닌데요. 뭐 정부가 어려 도둑놈들이지만 내가 도둑놈 아니고. 그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절대 울지 말고 눈 깔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인민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갈 찰나에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와 딸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이후 중국에서 일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럼 숨어 살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저희가 번 돈을 이렇게 뭐 시장 가서 쌀 뭐 그런 거 사가지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 조선족 깡패들한테서 강제 노역 6개월 하고 그 도망쳐가지고 흑룡강성 2년 반이 산 거죠. 거기서 공장에서 뭐 가구 목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짐 기차방 통해서 이렇게 쌀을 오면 또 쌀 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철근 다루는 거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진짜 그 기차에서 그 쌀 오면 쌀 내리는 거,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던 저스틴 씨 가족은 중국 땅에서 처음 대북 방송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스틴 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VOA, RFA 등 대북 방송을 꾸준히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벌써 아메리카한테다가 전화했거든요.
음성사서함으로
기자님 듣고 그러니까 3.18 파트 스티브 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그 스티브 김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전화를 저스틴 씨가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남겼어요 음성을?
아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가족 엄마 아버지 형이 저까지 네 명이냐고요? 네 명이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게 그러더라고요. 국군 그 포로
가족을 구출해 달라는 말과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주겠다는 내용을 음성 사서함에 녹음했고 내용은 VOA 방송국 기자를 통해 대북 인권 단체에 전달됐던 겁니다.
3.18 파트너 말하는 게 돈이 얼마 있냐? 그래, 2,000불 있다니까 그거 아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부하는 거는 여자들 임신매매 당한 사람들만 한 단체라고. 예, 그래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 뭐 돈도 뭐 2,000불도 있었는데 뭐.
그리고 3일 뒤 구출단체가 아버지의 손전화로 연락했고 기부자의 도움으로 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곧바로 라오스로 향했고 탈북 난민을 돕는 미국인 변호사와 라오스 난민 수용소에서 면담한 후 3개월 만에 미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RFA,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스틴 씨는 미국에 갈 결심을 이미 어릴 적부터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살 때인가? 예.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된 거는 저희 어머니를 그 정부에서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이어놓은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네.
그래, 제가 미국에 가서 내 너네를 꼭 복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셨어요? 예.
미국이면 뭐, 사람만 죽인다는 뭐 그런 것만 계속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 내가 그럼 내 사람 죽인 나라에 너네를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래,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저스틴 씨 아버지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재탈출 끝에 헤이룽장성 무단장 근처 목재 공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저스틴 씨의 형은 주택 공사장에서 하루 40원에서 70원을 받으며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씨는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달러 상점에 갔어요. 제가 지금 껌을 싸러 간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고 우선 돈을 물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분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이 2달러 내놓으면서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야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게 정말 잘못했구나.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저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들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주 재미나요.
아버지가 첫 탈북을 시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에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 국경을 수차례 건넜고 자식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씨 가족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저스틴 김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